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기초공사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집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초가 부실하다면 아마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집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할진데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기초공사는 잘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초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간만큼은 기초공사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정의를 내려봅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기초공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라면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교회 기초공사가 아주 훌륭하게 잘 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기초공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교회 문제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그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리를 비난할까요? 비난하는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단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으라면 한마디로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과도 똑같이 문제나 역경이 찾아오면 교인들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그만 수 틀리면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인들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안락한 삶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한탄합니다. 적어도 교회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들이 외칩니다. 아니,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며, 그러면 우리가 싸울 때 너희들은 사랑해야지. 적어도 세상이 타락했으면 교회만큼이라도 거룩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적어도 교인들은 정직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겠죠.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점이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대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보다는 세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보다는 세상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도 오염되었고 교회도 오염되기는 마찬가지니 대체 뭐가 차이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점일까요? 한국의 최영삼 교수님은 그분의 저서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 책의 제목과도 같이 오늘날 교회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지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분은 설명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다음의 과정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 끝냈습니다. 거기에 기둥과 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주 최고급으로 아주 환상적으로 잘 끝내놨습니다. 다만 지붕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없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 밖에 있는 세상의 먼지가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겠죠? 먼지 투성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집에 있는 종이들이 다 휘날리고 강풍이 불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움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낮에는 따가운 햇볕으로 인해서 너무 덥습니다.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차가워지지가 않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기온으로 인해서 너무 춥습니다. 밖이나 아니나 덥거나 춥기는 마찬가지겠죠? 자, 가장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비 오거나 눈이 올 때 지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리고 행여나 태풍이라도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겠죠. 집 안이 진흙탕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겠죠. 그런 집에서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온 집이 흙탕물이고 진흙투성이인데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TV를 시청할 수 있을까요? 그 침대에 누워서 제대로 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왜 그럴까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차이점이 없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딱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주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이나 밖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울 때도 똑같이 덥고 추울 때도 똑같이 춥습니다. 더러워질 때는 똑같이 더럽고 오염된 모습이 그게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차이점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붕공사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고 부르짖어 왔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기초공사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초공사만 중요하다고 외쳐오고 기초공사에만 치중한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제 기초공사를 잘 했으면 기둥과 벽을 제대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기초공사만 부르짖고 있다 보니까 지붕이 없어서 결국에는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지겠죠? 어떻게 지붕을 덮어야 될까요? 지붕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지붕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젠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서로를 보완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무엇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행동하는 신앙 또는 움직이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인가를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었다면 믿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야고보서가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한 가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이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하도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푸라기와도 같다라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교의 신학자들까지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루터의 야고보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과 견해는 옳지 못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결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또한 바울 서신과 대립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마찰을 일으키는 서신도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바울 서신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마치 오직 행함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즉 두 개가 마찰을 일으키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은 서로를 보완해주며 균형을 이루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적은 오로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불균형을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쳐주는 서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어떠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총 5장에 달하는 야고보서의 전체 스케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1장에서도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 다시 한번 인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는 책입니다. 처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도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우리가 차별 대우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기에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이 아마도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에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믿어봤자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도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거야 라고 외치는 장이 2장인데요. 그래 가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행하라고 하던가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곧 사랑이요.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웃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이웃이 굉장히 춥고 배가 고픈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로 때우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아 부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울려 퍼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면서 살아왔나요? 라는 질문 앞에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사랑의 수호신이 돼서 매일 어마무시하게 희생적인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꽤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나요? 라는 질문 앞에 뭐가 떠오르죠? 내 친구가 아팠을 때 우리가 밥도 사주고 음식도 해주고 도와주었던 것,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 헌금을 했었던 것, 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결국엔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나와 친한 사람, 내 친구, 내 가족, 내 지인,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을 우리도 선대합니다. 다만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나의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 심지어는 내가 도와줘봤자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유익으로 돌려줄 수 없는 사람도 차별 대우지 하지 말아라. 그것이 곧 사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대우하지 말고 나와 친한 사람만 선대하기보다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 해도,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믿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겸손입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지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전체 구조의 겸손이 계속해서 묻어나오고 특별히 야고보서 3장과 4장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절대자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무엇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힘써서 강조하고 있나요? 말의 위험성. 말은 또는 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불을 잘못 다루면 집과 인생이 다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혀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인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달나라도 다녀옵니다. 우리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정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아무리 위험한 동물이라 해도 우리는 동물 안에 가둬놓고 즐겨버립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만들어냈고 컴퓨터를 만들었으며 지금은 AI의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해요. 모든 것을 다루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혀라는 거예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도록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이름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출중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새치에 불과한 혀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며 길들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내 입만 꾹 다물고 있었으면 됐을 것을 그 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놀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닌 나의 잘못으로 내 인생을 불태워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한참 재밌게 떠들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내가 괜히 했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 중에 CNN 방송국과도 같아서 내가 했던 모든 말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친구들 꼭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친구 앞에서 그 말을 해버렸네.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욕한 사실을 그 친구가 생중계해버리겠지. 오늘 안으로 귀에 들어가겠네. 내가 하필 왜 그것까지 자랑했을까? 내가 그것까지 자랑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했겠지? 굉장히 재수없다고 생각했겠지? 아,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내 친구가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라고 나한테 신신당부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8명한테 말해버렸네?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는 결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새치혀 하나도 다스릴 줄 모르는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4장으로 가면은 교만한 부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가 머나먼 도시로 가서 이제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내일 일을 네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획은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벌 것이고 그 다음에는 떵떵거리면서 폼나게 살 거야 라고 계획은 하지만 그게 참 무의미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계획 세워놓고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일도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있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참 어리석은 인사 중에 하나가 다녀오겠습니다입니다. 나갈 수는 있어요. 돌아오는 건 장담 못해요.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나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무능한 존재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곧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작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여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함을 강조하는가? 첫째는 인내요,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행함의 메시지 앞에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 나는 사명의 자리에서 인내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오늘도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나는 일상생활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가? 아니면 이웃사랑이 연중행사에 불과한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느냐 또는 불우이웃을 돌아보았느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구제헌금 1년에 한두 번 했으니까. 또는 쟤는 한두 번 했는데 나는 세네 번 했으니까. 나는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복지선교부에서 주최하는 함께 나누는 선물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죠. 그렇게 참기름 하나 사놓고, 그렇게 칫솔 세트 하나 사놓고 나는 불우이웃에 동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웃사랑이 우리에게는 연중행사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질문을 만일에 한다면, 나는 정말로 내가 마음에 들고 나랑 색깔이 비슷하고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태클 거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는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가? 아니면 마음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어쩌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을 매일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고까지는 못하겠으나 적어도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예배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인내 자리에 서신 분들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저는 절대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목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목자로 섬기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고요. 자존심 상할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목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목자 해보시면 아, 우리 목자님이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를 낳은 후에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나 지금 목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잖아요. 포기할까? 때려치울까? 수백, 수천 번도 생각하셨지만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 사랑했느냐? 사랑했어요. 구제했느냐?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인내했느냐? 오늘도 버티고 있잖아요. 정직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그 모든 과정에서 이것 봐, 나를 봐, 나를. 나만큼만 하라 그래. 아,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교회랑 목장이랑 마을이 돌아가지. 아이고, 나 하나 빠져봐.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냥 나 옆에 지구본교회로 갈까? 어떻게 어디다 보나 될까? 내가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도 나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 의예요. 이게 어디서 정확하게 표출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딱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얼마나 헌금했는데, 얼마나 섬겼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인내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자기의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하고도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율법을 통달하여 다 지켜버렸어요. 그냥 싹 다 그리다. 근데 죄인 세리 창기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신랄한 책망을 받았으며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도 앞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가장 큰 책망을 들은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유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십일조도 내고 말이야.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완벽하게 다 지켰어. 뭘 더 바래?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꾸짖으셨습니다. 겸손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것은 아닌지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요, 이 세 개의 질문들 앞에서 단 하나의 찔림도 없으셨던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 이게 웃긴 질문이 아닌데? 네, 아무도 없으셨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셋 다 찔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만일에 혹시 나는 하나도 안 찔리던데요? 그분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분이에요. 바로 그분! 혹시 찔림이 없으셨던 분들은 찔릴지어다. 제발. 찔려야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찔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요? 축하드립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셨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의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 했으니 이제부터는 지붕공사를 잘 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와,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도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고백이 차고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